요즘 TV 프로그램에 가정 문제를 다루는 내용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자녀 문제를 다루는 예전 뭐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뭐 금쪽 같은 내 새끼라든지 뭐 부부 문제를 다루는 뭐 결혼 지옥 뭐 금쪽 상담소라든지 자녀 문제 또 부부 문제를 다루는 프로그램들이 요즘 TV에서 많이 방영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요. 그중에서도 제가 요즘 제일 즐겨 보는 최애 프로그램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이혼 숙녀 캠프라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의 내용이 뭐냐면 부부끼리 엄청 싸우고 다투고 갈등하는 이혼 직전에 부부가 나와요. 이혼을 최종 결정하기 전에 자신들의 삶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다 보여주고 객관적으로 평가받고 자신들이 고칠 부분이 뭔지 또 서로 어떻게 맞춰 갈지를 전문가 조언을 통해 듣고 이혼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를 결정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도대체 그 가정의 문제가 무엇이고 이 부부관계를 유지하려면 어떤 면을 서로가 고쳐야 하고 달라져야 하는지 그리고 만약 이혼을 했을 경우 자녀는 누가 키우고 어떻게 재산 분할이 되고 어떤 일들이 벌어질 수 있는지 우리 상담사, 정신과 전문의, 변호사 등을 통해 이혼 전에 점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프로그램 안에 이런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아내 입장에서 남편을 보는 관찰 카메라, 또 남편 입장에서 아내를 보는 관찰 카메라의 내용이 있습니다. 그 카메라로 찍은 영상을 통해 가정생활의 리얼한 장면들이, 속속들이 다 나옵니다. 그거 보면 진짜 말이 안 나옵니다. 그걸 들여다보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혼을 말려야 되는 목사인 나도 모르게 이런 말이 저절로 나와요. 야, 저렇게 살 바에는 그냥 이혼해라, 이혼해. 이런 말이 나와요, 여러분. 어떻게 사람이 저럴 수 있지? 어떻게 저런 행동을 하지? 어떻게 저렇게 해놓고 사랑해달라고 하고 이해해달라고 하지? 정말 말도 안 되는 행동들을 하는 남편, 아내들을 거기서 보게 되는 거죠. 그걸 보고 있으면 이런 말도 그냥 나와요. 저러니 상대방이 이혼하자 그러지. 저러니 저 가정이 깨질 수밖에 없지. 어떻게 사람이 저 모양이냐?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이상하지? 저게 말이 돼? 그렇게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또 저는 그것을 보면서 저와 우리 가정을 돌아보게 되죠. 왜 거울 치료라고 하잖아요. 남을 보면서 나를 돌아보는 거. 그걸 보며 저를 돌아보고 우리 가정은 어떠냐를 봐요. 그러면 속으로 이렇게 말을 하게 돼요. 나는 솔직히 저 정도는 아니다. 그리고 또 이런 말도 하죠. 야, 우리 가정은 참저 정도는 아니어서 참 다행이다. 뭐 그런 말,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 프로그램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우리 아내도 이 프로그램을 좋아해요. 왜 좋아하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저하고의 이혼을 꿈꿔서 그런지 몰라도 우리 아내도 그걸 참 좋아해요. 좋아해서 많이 봅니다. 그런데 그걸 보고 와서는 하루는 우리 아내가 저한테 좀 저와는 다른 말을 하는 거예요. 저는 나는 솔직히 저 정도는 아니다. 우리 가정은 저 정도는 아니어서 참 다행이다. 이런 생각, 이런 말을 하면서 보는데 우리 아내는 저한테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전혀 아닌데 저 여자 나 같지 않아? 저 남자 예전 당신과 어쩜 그렇게 똑같아? 예전 우리 부부 모습 뭐 보는 것 같아?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사람이 그렇잖아요. 비교할 걸 비교해야죠. 아, 전혀 비슷하지도 않는데 그거하고 비교하고 닮았다고 그러면 사람이 엄청 화가 나잖아요. 말도 안 되는 것하고 비슷하다고 하니까 제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뭘 그런 말을 하냐고. 어디 저 사람하고 나랑 비슷하냐고. 어디 우리 가정과 똑같냐고. 열이 뻗쳐서 제가 막 뭐라고 그럽니다. 그러고 다시 나를 돌아봐요. 그런데 곰곰이 생각하면 비슷해요. 닮았어요. 원래 사람이요, 정말 안 비슷한 것하고 나를 비교하면 어이가 없어서 웃음이 나오지 화는 안 나오거든요. 근데 제가 그의 이야기를 듣고 화내는 걸 보면 비슷한 거예요. 비슷한 겁니다. 물론 여러분, 제가 아무리 그래도 목사인데 뭐 거기 나오는 남편분들처럼 뭐술 먹고 술주정하고 뭐 폭언하고 폭력을 쓰진 않겠죠. 그런 건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까지는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리고 뭐 그분들처럼 뭐 제가 행동으로 말로 이상한 행동을 일상적으로 그렇게 하진 않아요. 하지만 그렇다고 제 안에 그런 모습들이 없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저에게도 있죠. 감추고 있다가 참고 있다가 숨기고 있다가 나도 제어할 수 없는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 되면 나도 모르게 튀어나올 수도 있는 거죠. 아니 튀어나올 수도 있는 게 아니라 언젠가 튀어나온 걸 우리 아내가 봤으니까 우리 아내가 그런 말을 했겠죠. 그래서 비슷하다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하면서 또 그 프로그램을 보니까 그분들이 나쁘다는 생각이 아니라 이제는 불쌍하다는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참 안타깝고 불쌍하고 애처롭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왜 이 저의 부끄러운 이야기, 여러분들이 오해할 수 있는 이야기지만 이런 이야기를 우리 성도들 앞에서 감히 말씀드리는 줄 아십니까?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때문인 거예요. 우리 오늘 말씀 8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우리는요, 이상한 사람, 안 좋은 사람, 못된 사람들을 보면서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해요. 나는 저 정도는 아니다. 나는 저 정도까지 나쁘지는 않다. 나는 저렇게까지는 못되지 않았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느 정도까지 나쁜데요? 여러분들은 어느 정도까지 못됐는데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의 출발은요, 어디에서 제대로 시작되는 줄 아십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걸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우리 크리스찬의 삶은 시작이 되는 거예요. 내가 못됐다는 거? 내가 나쁘다는 거? 나도 이상한 놈이라는 걸 인정하는 그 순간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은 시작하고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혼 숙녀 캠프를 보면 남편, 아내분의 잘못된 것을 이게 서로 보면서 그걸 고치려고 하고 그 가정을 회복시키려고 많이 애를 써요. 뭐 거기 나오는 서장훈 씨, 뭐 진태현 씨, 박하선 씨도 객관적으로 많은 이야기들을 문제 있는 분들에게 해줘요. 또한 정말 좋은 상담가가 와서 진단도 하고 상담도 하고 고쳐야 할 부분들을 이야기를 해줍니다. 정신과 의사분이 나와서 분석도 하고 연극치료도 하고 판사, 변호사도 여러 이야기를 하면서 그 가정의 회복을 도와주려고 애를 써요. 그런데요, 정말 안 바뀌는, 안 달라지는, 정말 답이 없는 아내 가정이 있어요. 누군지 아십니까, 여러분? 자기는 잘못이 없다는 거예요. 아니, 잘못은 있는데 당신들이 말하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도 나 못된 거 아는데 자기가 그렇게까지는 나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보다는 배우자가 더 문제가 있고 배우자가 더 못됐고 나빴고 잘못했고 그래서 우리 가정이 이렇게 됐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 이야기하는 가정 정말 답이 없어요. 그 가정은 절대 회복이 안 돼요. 제가 전에도 물론 알았지만 그걸 보면서 다시 한번 깨달은 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 인간은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 삶이 비로소 달라지게 되는구나. 내가 정말 못되고 나는 정말 나쁘고 나는 정말 구제불능이라는 걸 인정할 때 나는 바뀌고 변화되는구나를 새삼 다시 한번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저는요, 모태신앙으로 자랐어요. 저는 어릴 때부터 부모님 손에 이끌려 교회를 다녔습니다. 예배도 잘 드렸고 교회에서 하라는 거 다 열심히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제가 진짜 언제부터 은혜를 받았는지 아십니까? 그리고 제가 우리 부모님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을 언제 정말 깊게 만난지 아세요, 여러분? 여러분 보세요. 어릴 때부터 교회 안 빠지고 예배 드리고 교회에서 하라는 건 다 하고 사람 눈에는 얼마나 착한 학생입니까? 얼마나 잘하는 아이예요. 그래서 저도 제가 그래도 괜찮은 애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제가 수련회 가서 은혜를 받고 제일 먼저 깨달은 게 뭔지 아세요? 제가 정말 못돼 먹은 아이라는 거예요. 제가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것도 정말 나쁜 죄인, 죽어 마땅한 죄인 그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걸 알게 되니까 그 나이에 아이가 뭔 죄를 그렇게 많이 지었던지 밤새 제가 떼굴떼굴 굴르면서 죄를 회개했어요. 밤새도록. 그때부터 제 삶이 본격적으로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바뀌었어요. 변화되었어요. 회복되고 치유된 거예요, 여러분. 사랑성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신앙생활을 하는데, 교회를 다니는데, 변화가 안 돼요. 달라지지가 않아요. 말씀이,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그 능력이 역사하지 못해요. 그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내가 그래도 그 정도는 아니다. 내가 그 정도까지 나쁜 놈은 아니다. 내가 그렇게까지 잘못은 안 했다. 이 생각이 우리의 변화를 막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막는 거라고요, 여러분. 아니요. 여러분, 우리는 죄인이에요, 여러분. 아멘? 그것도 그냥 죄인이 아니고 죽을 죄인인 거예요, 여러분. 전적으로 타락한 무능한 인간일 뿐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인간 모두는 다 불쌍한 인간이고 연약한 삶일 뿐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 없으면 설 수가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능력을 통해 구원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걸 인정하셔야 돼요. 그걸 고백하셔야 돼요. 저처럼 그런 거 보면서 나는 저 정도는 아니다. 아니, 나는 진짜 저렇게까지 나쁘진 않다. 이렇게 말하지 마시고 우리 아내처럼 저 여자 나 같지 않아? 나도 저렇게 나쁜 여자인데 정말 사모가 목사보다 나아요.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하고 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아이들을 야단치면서 경험하는 거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왜 잘 안 바뀌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잘못한 거 여러분 야단치고 이런 깨닫게 하려면 아이들이 뭐라고 그래요, 여러분? 난 잘못 없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내가 이렇게 야단 맞을 정도의 잘못을 안 했다고 엄마는 고까지 것 가지고 왜 뭐라 그러냐고 죽어도 지 잘못했다는 소리를 안 해요. 그러니 안 바뀌고 안 달라지고 그 자리에서 조금 더 나아질 줄 모르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우리 아이들 뭐라고 할 게 하나도 없어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똑같아요. 맨날 하나님한테만 뭐라고 그러고 자기는 다 잘했대요. 잘났대요. 자기는 별로 잘못한 게 없대요. 그런데 하나님이 왜 내 삶 가운데 이렇게 하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내 삶이 이 모양 이 꼴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맨날 하나님 앞에서 따지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니요,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것도 그냥 죄인이 아닙니다. 죽을 죄인이에요, 여러분. 그것에서부터 우리의 삶의 변화는 시작되고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은혜, 복음의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죄인임을 인정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경험하는 삶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죄가 왜 무서운 줄 아세요, 여러분? 이 죄가 무서운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죄가요, 우리의 모든 관계를 파괴합니다. 원수로 만들어버려요. 죄는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파괴하고 원수로 만들고 사람과 사이의 관계를 파괴하고 원수로 만들어버려요. 사람과 자연과의 관계도 파괴하고 원수로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죄가 무서운 거예요. 죄는 우리 모든 관계를 다 파괴시키는 거예요. 아이들 키울 때 보세요. 아이들 자기가 꼭 잘못해놓고 일저질러놓고 어떻게 해요, 여러분? 집 방문 걸어 잠그고 나오질 않아요. 죄가 관계를 파괴하게 만드는 거예요.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죠. 우리나라 많은 부부들의 이혼 사유가 성격 차이라고 그래요. 네, 그것도 일부 맞는 이야기일 수 있겠지만 저는 아니라고 봐요. 거의 이면에는요, 여러분, 이혼 사유의 가장 큰 문제는 죄의 문제예요. 이혼 숙려 캠프에서도 보면 부부가 갈등하고 이혼 유기의 가운데 있는 이유가 다 죄 때문인 거예요. 폭언에, 폭력에, 탐욕에, 사치에, 미움에. 여러분, 죄는요, 서로의 관계를 파괴하고 서로를 원수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왜 그렇게 많이 눈이 내립니까? 지금 2월인데 왜 이렇게 춥습니까, 여러분? 봄이 올 날씨에 왜 이게 눈이 내리고 그것도 엄청 내려요? 왜 그래요, 여러분? 이것도 여러분 죄의 문제예요. 인간의 탐욕, 욕심, 나만 부자 되고 나만 좋으면 된다는 이기주의가 함께 사용해야 하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이 아름다운 자연을 파괴하고 결국 그것이 인간에게 되돌아와서 자연과 인간이 원수가 원수의 관계가 되고 망가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사랑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이 파괴된 관계를 회복하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먼저 우리가 가진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풀어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관계가 깨지고 파괴되면 불행해져요. 이혼 숙녀 캠프도 보면요, 관계가 다 깨지고 파괴되니까 상담가들이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당신들은 지금 지옥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깨진 관계 속에서 살아간다는 건 마치 이 땅 가운데 지옥에서 사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관계를 회복하여 정상적이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죄의 문제를 반드시 풀고 해결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이 죄의 문제를 우리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풀 수 있을까요,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오늘 말씀, 10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곧 우리가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파괴되었을 그때에 그의 아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어떻게 되었다고요, 여러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된 거예요. 화목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근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걸 놓치면 안 돼요. 여러분 보세요. 십자가는요, 죄인이 달리는 사형틀인 거예요. 정말 죽을 죄인이 달리는 게 십자가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죄인이십니까? 죽을 죄를 지었습니까? 아니요, 의인이에요, 여러분. 그것도 죄가 하나 없으신 의인인 거예요, 여러분. 이건 말이 안 돼요. 죽으려면 죄인이 죽어야 되는 게 맞아요. 근데 누가 죽어요?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 죽어요. 잘못한 사람이 죽은 게 아니라 잘못이 하나도 없는 의인인 예수님께서 죽으신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요,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이 일어난 거예요. 화목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고부 갈등으로 참 어려운 한 가정이 있었어요. 그것 때문에 서로 너무너무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미워했어요. 관계가 다 깨져서 시부모님들은 시부모님대로, 며느리는 며느리대로, 아들은 아들대로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데 저는 제 3자잖아요. 3자자 입장에서 솔직히 이렇게 보면 누가 더 잘못했는지, 누가 더 나쁜지, 누가 더 고쳐야 되는지 이렇게 보잖아요. 제가 보면 시어머니보다 며느리 아들 문제가 훨씬 커요. 자기들 입장에서는 뭐 아니라고 이야기할지 모르겠지만 제가 제 3자적 입장에서 보면 며느리 아들이 그러면 안 돼요. 요즘 아무리 결혼하면 시어머니 시아버지는 신경 끄라고 하고 남이라고 하지만 그래도 부모에게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정이 거의 부모 아들 연이 끊어질 정도로 이제 안 보고 살 정도의 사이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 아들 며느리 마음도 아프겠지만 부모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가슴이 찢어지죠. 그런데 최근에 정말 좋은 소식이 들려온 거예요. 이 시어머니가, 이 시부모님들이 아들 부부랑 화해하고 서로 왕래하고 손주도 보고 이제 너무너무 좋은 관계로 회복되었다는 이야기를 제가 듣게 되었어요. 제가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 이야기를 들었지만 도저히 그렇게 될 수 없었던 관계인데 이게 어떻게 이렇게 된 건가 궁금한 거예요. 제가 그걸 풀 수 없는 관계라고 생각해가지고 저는 솔직히 그 시부모님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었거든요. 자식이라도 결혼하면 다 남입니다. 그냥 남이라고 생각하고 신경 끄고 마음 편히 사세요.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다행히도 이제 관계가 회복되고 화해하고 서로 왕래하고 다닌다는 소리를 듣게 되니까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이 일이 어떻게 된 건가 들어보니까 시어머니가 아들 며느리 찾아가서 잘못했다고 그랬다는 거예요. 자기가 다 잘못했다고. 내가 미안하다고. 내가 나빴다고. 아들 며느리에게 시어머니가 용서를 구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화가 나는 거예요. 제가 그랬잖아요. 제 3자적 입장에서 누가 더 잘못했다고요, 여러분? 아들 며느리. 그러면 아들 며느리가 용서를 구하고 잘못했다고 해야지 왜 시어머니가 가서 미안하다고 그러고 잘못했다고 그러고 용서해달라고 그래요, 여러분? MBTI T인 저로서는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말이 돼요, 여러분? 아, 잘못한 사람이 용서를 구하고 잘못 있는 사람이 와서 사과를 해야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요, 그게 말이 돼요. 왜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그러신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잘못한 것도 아닌데 왜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죄를 지으신 것도 아닌데 왜 우리 예수님이 고통 당하셔야 했습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죽을 죄를 지은 것도 아닌데 우리 왜 예수님이 죽으셔야 했습니까, 여러분?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죄 없으신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잘못 없으신 우리 예수님이 고통을 다 당하시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여러분 이런 말을 얼마나 많이 합니까? 네가 잘못했으니까 네가 먼저 사과해. 네가 문제니까 네가 먼저 고쳐. 네가 나빴으니까 네가 먼저 바꿔야지. 얼마나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살아요. 나는 한 번 아니면 아닌 사람이야. 내가 아니라고 하면 아니라고 했지. 우리 그거 잘하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세상은요, 그렇게는 바뀌지가 않아요. 사람은 그렇게 바뀌지가 않는 거예요. 가정은 그렇게 해서 회복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못 없는 사람이 잘못했다 그러고 문제 없는 사람이 내가 문제야 라고 하면서 더 고치려고 하고 더 나쁜 사람이 아니라 더 좋은 사람이 바뀌려고 할 때 결국 사람도 살고 가정도 회복되고 공동체는 성장하게 되는 걸 저는 역사를 통해 목회를 통해 너무너무 많이 봐왔어요. 여러분, 한국 사회가 가부장적 사회였을 때 한국의 여성들이 얼마나 고통받았습니까? 남편이라는 작자들이 무능력하고 무능력할 뿐만 아니라 술 먹고 들어와서 아내 자식들 뜨죽에 패고 노름하고 바람피고. 여러분, 누가 잘못했어요? 남자가 잘못했어요. 남편이 잘못했어요. 그러면 사과를 해도 남편이 하고 용서를 구해도 남편이 해야죠. 그런데 그런 남편을 둔 한국교회 많은 여성도분들, 그분들은 잘못한 게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에 나와가지고 본인이 죄인이라고 그러고 내가 더 잘했어야 된다고 그러고 내가 더 잘해야겠다고 그러고 그렇게 고백하고 기도하면서 가정을 지켜온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분들이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가셨기에 한국의 많은 가정이 회복되고 살아나고 일어나고 여기까지 올 수 있게 된 거예요, 여러분. 교회도 그래요. 정작 교회 와서 죄인이라고 고백하고 회개하고 바뀔 사람들은 안 오고 그러지도 않아도 되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그런 사람이 나와서 기도하면서 저는 죄인입니다. 내가 변해야 됩니다. 내가 달라지면 우리 가정이 달라질 겁니다. 고백하고 결단하고 그런 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럼 그분들의 눈물의 회개, 기도, 그분들이 그렇게 기도했기에 그분들을 통해 우리가 사는 공동체, 가정, 이 땅이 하나님 나라로 바르게 세워질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저는요, 우리 교회 20대, 30대, 40대 젊은 부부들 참 마음이 아파요. 요즘 이 시대에 20대, 30대, 40대 이 젊은 부부들 참 안타까워요. 그들이 참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왜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예전에는 아들, 딸, 뭐, 다섯, 여섯 낳았을 때, 여러분들은 잘 알지 모르겠지만, 그 세대들은요, 하나, 둘 낳을 때 자란 세대예요, 여러분. 누구에게 그렇게 큰 야단을 받아본 적도 없고요. 잔소리 들은 적도 별로 없는 그런 세대입니다. 그런데 그런 세대가 여러분 결혼해가지고 여러분 그 잔소리를 다 들으려니 여러분 견뎌지겠습니까, 여러분? 힘든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다가 여러분, 살림을 해봤습니까? 뭘 해봤습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 둘이 만나가지고 맞추는 게 쉽겠어요, 여러분? 어렵죠. 거기에다가 여러분, 먹고 살기 위해서 이제 여러분 경제적 기초를 마련하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야 할 또 그런 세대 아닙니까, 여러분? 직장 생활에서도, 가정 생활에서도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뿐입니까, 여러분? 거기서 애가 태어나면 애를 양육해야 하는 많은 문제들이 또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분들 문제 앞에 너무너무 무기력한 거예요. 힘든 거예요. 그래서 서로 비난하고 공격하고 그것이 칼날이 되어서 서로를 상처주고 아파하는 이 시대의 젊은 부부들. 저는 불쌍해요. 안타까워요. 저는 우리 용인제일교회가 그분들의 안식처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 예배 시간이 그분들의 회복의 자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들이 다시 살아나는 은혜의 자리가 되기를 간절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이 자리에 있는 우리 20대, 30대, 40대 젊은 부부 여러분, 나는 그 정도는 아니야. 나는 그렇게 나쁜 사람이 아니야. 이건 이런 것으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나는 정말 죄인입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그냥 죄인이 아니라 저는 죽을 죄인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인정할 때부터 우리의 삶의 변화는 시작되고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능력은 거기서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죄인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누군가의 잘잘못을 따져가지고 네가 먼저 사과해, 네가 먼저 고쳐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먼저 손 내밀고 내가 먼저 용서를 구하고 내가 먼저 이해할 때 우리는 예수님이 가시는 십자가의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나를 살리고 가정을 회복하고 우리가 속한 공동체를 세워가는 원동력, 힘임을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는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돼요. 그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귀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감을 통해 여러분이 속한 가정과 공동체, 이 나라, 이 민족을 아름답게 세워가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간절히 축원하고 축복합니다.